VOA World News.
VOA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적은 있으나 별도의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모두 발언 뒤 통역만을 대동한 1대1 회담을 2시간 이상 가졌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국무장관 등 주요 측근이 배석한 확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 개입 문제를 장시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나는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말한 것을 반복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미국 내부 문제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13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러시아 정보요원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가진 회담에 대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수년간 미국의 바보스러움과 어리석음, 조작된 마녀사냥 덕분에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이처럼 나빴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장성급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16일 판문점에서 후속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실무회담에서는 양측의 영관급 장교와 미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해 유해 송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 대표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장성급 회담을 열었다며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고 협조적이었으며 확고한 약속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5,300여 명의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 연지에서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이미 회수한 미군 유해를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실무회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지난해 이란에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수만 건의 비밀문서와 자료를 훔쳤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요원들이 지난해 1월 31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한 창고에 침입해 0.5톤 분량의 핵무기 기밀 자료를 빼냈습니다. 이들은 수만 건의 문서와 200여 개의 컴퓨터 자료를 훔쳤습니다. 모사드가 확보한 자료에는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이란의 주장과 달리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밀 자료를 확보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커다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 문서를 본 뉴욕타임스 신문 기자들은 자료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최소 15년 이상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에 직면한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 제품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를 만들었고 달러는 세계무역의 주요 결제 통화가 된 반면에 중국은 국제무역의 후발주자이며 WTO 규칙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규칙을 만든 사람이 이 규칙을 남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16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연관급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북한이 미북 회담 이후에도 일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극적인 행동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been some reporting. Some of it has not been accurate. Some of it has been accurate. So there are some continuing activities.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5년 전보다 줄어들었고 북한을 친구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늘어났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성급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데 이어서 연관급 실무회담에서 유해 송환 방식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16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연관급 실무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전날 장성급 회담에서 유해 송환과 공동 발굴 작업 재개 등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한 양측은 이날 후속 실무회담에서 송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의 백태현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군 유해 송환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북미 간의 장성급 회담이 개최되어 미국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6월 12일 북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금일 개최 예정인 실무 협의를 통해서도 북미 간의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협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방법 같은 거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뭐 이르면은 일부 언론 보도처럼 뭐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 날 통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신 센터장은 나머지 5천여 구의 미군 유해에 대해서는 발굴단 구성과 활동 시한 설정, 비용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이미 과거에 이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15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이 열린 것은 2009년 3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당초 미국과 북한의 유해 송환회담은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유엔사 측에 장성급 회담 개최를 역제의하고 미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15일에 열렸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공군 소장인 마이클 미니안 유엔사 참모장, 북측 대표로는 미국과 같은 급의 인민군 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한 상황에서 장성급 회담 개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성급 고위급 회담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건 비핵화라든지 또는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 있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군사적 신뢰 조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5일 미국과 북한 간 장성급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대표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장성급 회담을 열었다며 이번 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양측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5,300명으로 추정되는 미국인들을 찾기 위한 현장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지난달 12일 열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유해 송환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에 나서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도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한동대 김준영 교수는 누가 먼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종전선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 정도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거에 비해서 종전선언 정도는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거의 그 비핵화의 가시적인 조치 지금까지의 품결이나 또는 저기 동창리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상의 평화협정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양보 조치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고.
김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해 송환 같은 다른 분야에서 순조롭게 합의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의 시각차가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합의와 그것에 대한 이행, 그러니까 신고 검증 합의와 그것을 갖다 이행한 접근 방법인데 반해서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는 북한이 가진 핵능력 하나하나를 따로 이렇게 협상하고 보상받는 그러한 접근인 것 같아요.
신 센터장은 미국과 북한이 시각차를 좁히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노동신문 영문판에 핵무력 건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히 약속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약속이 협상의 기반이며 이미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합의를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BOA에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노동신문 영문판 12일자에 핵무력 건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데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노동신문 영문사설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승리를 위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번영의 새 국면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날 한글판 사설이 병진 노선이라고만 언급한 것을 영문판은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해당 사설이 다시 핵무력 건설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라 과거 핵개발 당시의 노력을 새 전략 노선인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적용하라는 동요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노동신문 사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으며 이런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과 함께한 합의, 더 중요하게는 자신과 나눈 악수를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두 정상 간 세부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정제유 밀수와 안보리 제재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모든 나라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북한이 미북 회담 이후에도 일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극적인 행동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 초기 단계에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츠 DNI 국장은 북한의 행동에 아직까지 극적인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been some reporting. Some of it has not been accurate. Some of it has been accurate. So there are some continuing activities, but some of those that have been reported.
허드슨 연구소에서 13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코츠 국장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동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 관련 보도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았고 일부는 정확했다며 북한에서 어떤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따라서 미북 회담 이전과 이후 모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are focusing on what is happening both before and now current subsequent.
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며 계속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협상의 초기 단계인 현 상황에서 그냥 다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츠 국장은 또 이날 미국의 디지털 사회 기반 시설이 사실상 공격을 받고 있다며 최악의 가해자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꼽았습니다.
Today, the digital infrastructure that serves this country is literally under attack. Every day, foreign actors.
이들 국가들은 매일같이 미국의 디지털 사회 기반 시설에 침투하고 미국에 있는 목표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공격 대상은 미국의 기업체부터 연방 정부, 군대와 지방 정부, 학계와 금융권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러시아의 경우는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근본적 가치를 약화시키려 하고 중국은 정보나 기술을 훔치려고 한다며 이란과 북한보다 더 큰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경우는 상황이 멈춘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미북 관계에 끼칠 영향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소개한 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이란과 북한의 경우 사이버 부문에서 러시아와 중국보다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ran and North Korea. So North Korea, we're sort of at a we're not at a pause.
코츠 국장은 사이버 부문에서 공격당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반격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공격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We need to approach punch back in a way the right way. If we're going to send the right signal to people, there is a price to pay.
이어 이렇게 하지 않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잃을 게 없다는 인식을 불어넣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조치와 방어적인 조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츠 국장은 미국의 정보 수장으로서 최대의 우려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테러리스트 집단이 대량 살상 무기 WMD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One,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y terrorist groups. And when you think about 9/11.
그러면서 지난 9.11 테러 당시 공격에 사용된 여객기에 WMD가 실려 있었다면 사망자는 3천 명이 아니라 3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박이 느슨해져서 후속 비핵화 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제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미국과의 핵 협상의 미온적인 북한의 배후에 중국의 역할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nything's possible. I think they most certainly are influential over some of their decision making with regards to all this. Ultimately, I think China probably wants to create a scenario where the only way a deal.
상원 외교위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12일 VOA 기자와 만나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 내리는 일부 결정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미북 합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각본을 조성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자신들의 개입 없이 합의를 도출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도 중국의 역할을 우려했습니다.
I've always been worried about China's role in this. I've said for years that China needed to do more when it comes to getting North Korea engaged in denuclearization.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자신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항상 우려해왔다며 지난 수년 동안 거듭 말했듯이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의 영향으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법사위 소속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대북 압박이 느슨해졌다는 점은 입증 가능한 사실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교역이 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Yes, demonstrably. I mean, I think China and Russia have said that they are increasing their trade with North Korea.
앞서 AP통신 등 언론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쿤스 의원은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I think when President Trump sat down with Kim Jong-un, he gave the signal to loosen pressure and so should not have done so without a clear.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마주 앉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느슨하게 만들도록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에 관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 이익을 명확히 조정하지 않은 채 김정은과 마주 앉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타무달 민주당 상원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김정은의 역내 지위가 높아진 것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has happened is by President Trump doing what he's done. He's raised the stature of Kim Jong-un enormously.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김정은의 지위를 엄청나게 높여줬다며 이로 인해 미국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을 강하게 몰아붙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는 겁니다.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중국과의 공조 없이는 느슨해진 대북 압박을 늘리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out the cooperation of China, there's very little we can do.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의원들이 제시하는 구체적 조치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Well,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ratchet up sanctions on North Korea as well as anybody who is enabling North Korea, including the thousands of businesses in China who continue.
가드너 의원은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는 제3국의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이들의 조력자에 대한 압박을 늘릴수록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수천 개의 중국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며 여전히 북한의 유류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의원도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모든 국가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하지만 미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다소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관세 부과와 같은 미국의 경제적 수단을 캐나다와 스웨덴, 독일과 같은 오랜 동맹국들에 적용하는 대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t would be a better use of our economic tools to focus more on China and our shared goal of reducing the threat of conflict and tension with North Korea than it is to use tariffs.
북한과의 충돌 위협과 긴장을 낮추기 위한 공동 목표와 중국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런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목표를 공유하는 나라들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매기면서 북한이 압박을 실감하도록 만들 수 있는 세컨더리 제재는 왜 가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존슨 공화당 의원은 대북 압박이 느슨해져 정말 우려된다며 중국이 대북 최대 압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단기적인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ve said repeatedly that currently in the short term our top priority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should be to encourage them to fully support maintaining the
이것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존슨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서로 윈윈하는 장기적 협력을 구축하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선 중국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gain, I want to create long-term cooperative win-win situation with China, but they have to follow the rules and the best way of force them to do that. I think you have to. They're not doing it voluntarily.
이어 중국은 자발적으로는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제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온적 태도에 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 미국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China has a big role to play here. And I think that China can help us denuclearize North Korea if it wants to. I think if you took Kim Jong or if you took
케네디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거꾸로 들고 흔들면 그의 주머니에서 김정은이 튀어나올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아프리카 나라 터고가 20척에 가까운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갈 곳을 잃은 북한 선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록이 취소된 북한 선박은 유조선인 천명 1호와 화물선 전원 67호 등 모두 18척입니다. 토고 정부는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 4월 두 척을 시작으로 2016년 6월과 2017년 5월 각각 12척과 4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자국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등록지를 제3국으로 두는 편의 지적 방식을 이용해 토고 깃발을 달고 운항을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270호를 통해 선박들을 대거 제재하기 시작했고 이후 미국 등이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선박을 옥죄면서 토고 역시 지속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고는 이행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2006년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결의 9건을 통합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 선박이 제3국으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2016년 4월 북한 선박들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고 이후 두 달 동안 추가로 발견된 북한 선박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방식으로 탄자니아 선적을 잃은 북한 선박만 50여 척에 이릅니다. 아울러 몽골도 북한 선박 14척을 취소했고 파나마와 요르단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었습니다. 또 피지 정부는 허위 선적 서류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국제 관련 기구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토고는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6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억 7,767만 CFA프랑, 즉 미화 약 12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폴리에틸렌과 마모된 섬유, 중고 디젤 차량 등을 수입했을 뿐 토고가 북한에 수출한 물품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의회 도서관이 보유한 북한 전기 간행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전산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1940년대 이후 북한에서 출간된 신문과 잡지 목록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도서관의 북한 자료 목록 온라인 검색 서비스가 지난 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냐리 의회 도서관 한국 관 수석 사서는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온라인 목록 검색 툴인 북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며 1940년대 이후 출판된 북한 정기 간행물과 신문 그리고 잡지들을 더욱 수월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북한 정권이 수립된 1948년 이후 출판된 총 18종의 북한 정기 간행물에 실린 3만 4천 개의 신문과 잡지 목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자료 가운데 신문 잡지에 대한 색인 작업이 이뤄진 건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은 한국 전쟁 중 사라진 희귀한 북한 자료를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색인 작업은 한국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소냐리 사서에 따르면 의회 도서관은 지난 2007년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3만 9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북한 자료 전산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된 북한 자료는 의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일부분으로 모든 자료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약 6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리 사서는 밝혔습니다. 리 사서는 의회 도서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북한 자료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 출판된 간행물이라며 다른 기관이나 도서관,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소장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자와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북한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의회 도서관이 소장한 독특하고 방대한 북한 자료들은 이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북한을 적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5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을 친구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는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하는 미국인들이 지난 5년 동안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291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46%가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2013년보다 12%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비율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행정부 시절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한 비율은 45% 안팎이었습니다. 이때와 다른 점은 최근 북한을 동맹 혹은 친구로 인식하는 미국인들은 더 늘었다는 겁니다. 2003년 이후 10년 동안 북한을 동맹이나 친구로 인식하는 비율은 10에서 12% 사이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7%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섰던 지난 200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갤럽은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정부 말기였던 당시 조사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한 미국인은 35%, 친구로 답한 응답자는 32%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이 바뀐 계층은 공화당 지지층입니다. 이들 중 북한을 적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2013년 64%에서 올해 42%로 줄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우호도 역시 5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20%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 민주당 지지층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각각 54%와 52%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00년 민주당 정부가 대북 협상을 진행했을 당시 북한을 적으로 인식한 민주당 지지자 비율이 17%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지지층의 대북 인식에 더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끼치는 위협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58%가 장기적인 위협이라고 답했고 위협이 아니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응답은 26%였는데 이는 앞선 2006년이나 2003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갤럽은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북한을 경계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2013년보다 급격하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최근 북한의 반미 선전 행태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사실이 평양에 주재하는 서방국가 외교관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사상 교양까지 자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 내 반미 구호 등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양에 주재하는 한 서방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은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북한 어디를 가든지 반미 구호가 사라진 변화가 뚜렷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권 수뇌부 선에서 결정한 공식적인 정책 전환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교관은 다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반미 사상 교육도 사라졌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교육 내부 실상에 대한 접근은 이뤄지지 않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험상 이 같은 주제에 대한 질문에는 주로 매우 일반적이거나 애매한 대답을 듣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많은 매체는 최근 북한이 반미 선전을 대외적으로 자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북한 여행 전문 업체 관계자들을 이용해 평양에서 비무장지대까지 김일성 광장과 여러 상점에 있던 반미 포스터가 사라졌다며 놀라운 변화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북한 관영 매체들이 지난 6.12 미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반미, 반제국주의 기사들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점, 북한이 최근 공개한 새 포스터들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남북이 자주 통일, 평화, 공동 번영하자는 구호들을 강조한 점을 관심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학에서 과거 주체 사상을 가르쳤던 현인의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앞서 BOA에 북한 정권이 대외적 협상용으로 보이려는 선전과 대내적으로 세뇌하는 혁명 교양 교육을 구별해야 변화 의지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것이 반제 귀국 교양이다. 이렇게 그 표제를 달고 매일같이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져야죠. 아니 외부에서는 무슨 소린지 모르니까.
한편 익명을 요구한 이 서방 외교관은 최근 평양 내 기름값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에 따르면 1리터당 1.26유로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13일 현재 1.1유로로 13% 하락했습니다. 또 1.5유로 하던 디젤유는 1.32유로로 1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급등했던 가격이 이처럼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재를 느슨히 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오간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실제로는 일반 고려항공 여객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운항을 금지할 정도로 오래된 기종이지만 항공기 부족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을 출발한 러시아제 인류신 IL-62M 기종 항공기 한 대가 13일 블라디보스톡을 왕복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한반도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12분께 청진 앞바다에서 포착된 이 항공기는 약 27분 뒤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어 오후 12시 2분 이륙해 북한 상공에 진입하는 모습을 끝으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앞서 이 항공기는 월요일인 지난 9일에도 비슷한 시각 북한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왕복하는 장면이 포착됐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총 2대의 IL-62M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중 한 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지난 9일 이 항공편이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자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러시아를 방문했다며 그 배경에 주목했었습니다. 그러나 VOA 취재 결과 지난 9일과 13일 블라디보스톡을 왕복한 건 기체 고유 번호가 P885로 P883이 기체 번호인 참매 1호와는 다른 항공기로 확인됐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 등 항공기 관련 웹사이트에 따르면 P885는 기체 외부에 고려항공 로고 등이 그려져 있는 일반 고려항공 여객기입니다. 반면 P883은 고려항공 로고 대신 인공기 그림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글자가 적혀 있고 꼬리에도 붉은 원안에 큰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P-883은 지난 9일과 13일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등에 운항 기록을 남기지 않아 사실상 비행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고려항공이 P-885를 블라디보스톡 정기 노선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항공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평양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JS-271편과 오후 12시 20분에 돌아오는 JS-272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일과 13일은 정기 노선이 운영되는 요일과 일치했고 포착된 시점도 JS-271과 JS-272편의 운영 시간대와 동일했습니다. 또 블라디보스톡 공항의 출도착 현황판도 9일과 13일 고려항공의 항공편이 이착륙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이 노후 항공기를 일반 여객 노선에 투입한 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IL-62M 기종은 지난 2013년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상공 비행 금지가 결정된 총 6대의 고려항공 여객기 중 한 대입니다. 중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여객기 고령화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번에 포착된 P-885의 경우 1979년에 생산돼 내년이면 운항 40년을 맞습니다. 고려항공이 노후 항공기를 갑작스럽게 해외 노선에 투입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항공기 부족 현상이 배경이 됐을 것이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려항공은 부정기 노선으로 운영하던 상하이행 항공편을 지난주부터 주 2회 간격으로 재개했습니다. 아울러 베이징 노선도 기존 주 3, 4회에서 최근 5회로 늘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운항 금지 조치 등으로 현재 고려항공이 투입할 수 있는 항공기는 투폴레프사의 TU-204 기종 2대와 안토노프사의 AN-143 기종 2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AN-143 항공기 한 대는 지난 1년 넘게 해외 노선에서 포착되지 않고 있어 실제 고려항공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는 3대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비행 금지 조치를 받지 않은 인류신 항공기가 블라디보스톡 노선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 6일에서 7일 평양에서 이루어진 미국 고위급 회담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강도 같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무엇이며 또 과제는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영빈관인 백화원에서 1박 2일에 걸친 미북 고위급 회담이 끝난 7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북한의 실세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세 차례 걸쳐 9시간 동안 만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순항 공항을 떠나기 직전 회담에서 여러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made progress on almost all of the central issues. Some places a great deal of progress.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 담화는 미국과 한국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8일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강도적이라는 북한의 담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강도라면 전 세계가 강도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 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decis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미국 언론은 대부분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번 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CNN 방송은 회담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방송도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난 것을 두고 김정은이 폼페오 장관 대신 감자를 선택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think you can draw that sort of hard conclusion yet.
2차, 3차 후속회담을 통해 검증 등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가 드러나야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세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재확인을 넘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commitment that the North Koreans made, frankly, that Chairman Kim personally made to President Trump.
둘째로 미국은 세계의 후속 회담에도 합의했습니다. 워킹 그룹, 즉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과 미북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또 한국 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 회의를 판문점에서 열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비핵화와 안전 보장 등 핵심 관심사를 놓고 장시간 머리를 맞댄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6일 정오께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3시간에 걸쳐 만났습니다. 이튿날인 7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에 걸쳐 오찬과 회담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 당국자가 1박 2일간 총 9시간에 걸쳐 밀도 있는 협상을 진행한 겁니다. 미북 양측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검증과 폐기는 물론 종전선언, 제재, 관계 개선 등 모든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뭐냐면 1박 2일인데 그 잠자는 시간 빼면 회의만 하는 시간이 회의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북미 간의 최정상 간의 합의가 큰 틀의 바운다리를 결정하는 회담이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남는 건 사실은 구체적 이행 로드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 로드맵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매우 진지하게 했을 것 같고요.
북한은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고위급 회담을 미국을 길들이는 기회로 삼으려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당초 자신들이 공언했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실무회의로 미뤘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도 실무회의로 넘겼습니다. 또 북한은 처음부터 폼페이오 장관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폼페이오 장관이 도착한 6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도착 전부터 평양을 떠나 2주가량 신의주와 삼지연 등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분명해진 만큼 조만간 열릴 미북 실무회의에서 이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우선시하는 만큼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조한범 박사입니다.
남는 건 뭐 그런 성명 합의보다는 이제 부속 합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핵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스코프, 어떤 범위 내에, 그다음에 메소드로지, 어떤 방식으로, 그다음에 시퀀스, 어떤 절차로, 그다음에 타임 스케줄, 어떤 시간표대로 이 네 가지를 지금 합의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후속 부속 합의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관계 정상화, 대북에너지 지원,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원칙 등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제목만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하나씩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들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31도. 남포 아침 기온 23도, 낮에는 3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27도. 중강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31도. 강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3도, 낮 최고 28도. 개성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30도. 사리원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3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34도. 풍산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7도. 원산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33도.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7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7월 1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적은 있으나 별도의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모두 발언 뒤 통역만을 대동한 1대1 회담을 2시간 이상 가졌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국무장관 등 주요 측근이 배석한 확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 개입 문제를 장시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나는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말한 것을 반복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미국 내부 문제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13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러시아 정보요원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된 회담에 대해 진행사항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수년간 미국의 바보스러움과 어리석음, 조작된 마녀사냥 덕분에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이처럼 나빴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장성급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16일 판문점에서 후속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오늘 실무회담에서는 양측의 영관급 장교와 미 국방부 당국자 등이 참석해 유해 송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 대표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장성급 회담을 열었다며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고 협조적이었으며 확고한 약속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약 5,300여 명의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 현지에서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미 회수한 미군 유해를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실무회담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지난해 이란에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수만 건의 비밀문서와 자료를 훔쳤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요원들이 지난해 1월 31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한 창고에 침입해 0.5톤 분량의 핵무기 기밀 자료를 빼냈습니다. 이들은 수만 건의 문서와 200여 개의 컴퓨터 자료를 훔쳤습니다. 모사드가 확보한 자료에는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이란의 주장과 달리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밀 자료를 확보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커다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 문서를 본 뉴욕타임스 신문 기자들은 자료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최소 15년 이상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에 직면한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 제품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를 만들었고 달러는 세계무역의 주요 결제 통화가 된 반면에 중국은 국제무역의 후발주자이자 WTO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규칙을 만든 사람이 이 규칙을 남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